어느 명품을 좋아하는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명품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뭐가 없겠습니까?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명품을 많이 사고 싶고 그리고 패셔너블하게 굉장히 명품으로 이렇게 치장하고 싶어도 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대안을 세웠던 것이 명품은 사지 못하지만 뭐가 있습니까? 짝퉁이 많이 사보셨나 보네요. 짝퉁이라도 좀 가지고 다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온갖 이 몸과 패션 아이템을 짝퉁으로 치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날은 이 여성분이 동창회에 나갔습니다. 동창들이 자신이 목에 메고 온 이 목도리를 보면서 이상한 눈빛으로 막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수군대기 시작됐습니다. 누가 봐도 길이도 약간 어중간하게 짧고 폭도 누가 봐도 좀 좁고 이상히 불그스름한 게 짝퉁인 게 분명해서 친구들이 막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한 용기 있는 친구가 이 여성분에게 딱 지적합니다. 야, 너 그거 짝퉁이지, 짝퉁 목도리지. 그랬더니 이 여성분이 당당하게, 아니야, 이거 진짜라고, 이거 진짜 짝퉁 아니고 정말이라고, 이 뒤에 보면 상표도 적혀있다고 하면서 상표를 딱 보여줍니다. 영창 피아노 이렇게 적혀있었던 것 같아요. 피아노를 좀 치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죠? 피아노 덮고 있는 덮개를 그냥 메고 왔던 겁니다. 여러분, 명품과 짝퉁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짝퉁은 남의 것을 흉내만 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나 자신이 명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흉내만 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은 하지만 보고 들은 것으로 옳지 흉내내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의 매일매일 역사하시는 그 삶 가운데 초청되어지고 그렇게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성도가 명품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명품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몇 달 동안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 말씀을 통해 묵상해보고 살펴보았던 이 존 오웬의 교제라는 책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때까지 그건 안 왔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이 책의 내용들을, 이렇게 주제들을 한 단원씩 한 단원씩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책을 참고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을 통해 역사하신다, 이런 말씀합니다. 그리고 뭐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은 본질로는 동일 본질이시나 전혀 다른, 완전한 다른 색격의 위격이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역사하신다. 좀 어렵죠 말이. 한마디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과 함께 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항상 말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 말할 때는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제라는 책을 통해서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는 특별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각각 독립적인 위격과의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교제들을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성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성자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 오늘은 성령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교제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각 위격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들이 어떠한 말씀인지, 어떠한 내용인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입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나눴다면은 오늘은 성령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역사한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이 성령의 역사와 그 사역들이 무엇인지 잠깐 우리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입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우리 마음 가운데 조명하셔서 알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세워놓으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해 놓으신 그 모든 구원을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알게 하도록 믿어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또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 우리가 보진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의 그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사건을 직접 경험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건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랍게 재조명되어지고 부활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살아계신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이자 그리고 결론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은 스스로 그 눈을 떴다 감았다 할 수 없다. 성령님이 우리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셔야만 한다. 동의되시죠? 굉장히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우리가 만물을 보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물의 모양이 있고 색깔이 있는데 깜깜한 어두움 속에서는 그 사물의 모양과 색깔이 아무리 뚜렷하게 있다 해도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은 구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 있지만은 조명이 다 꺼지면은 아무리 잘생긴 사람이 서 있다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빛으로 조명하시면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빛의 역할이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밝히 비춰주시고 그리스도께 성취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성령님의 그 역할로 인해서 나 자신, 나 개인의 구원으로 믿어지게까지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령님의 역할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님의 조명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성령님의 조명하심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비로소 예수 구원, 내 구원, 할렐루야.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성경이 나를 위한 구체적인 놀라운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개개인이 그 심령에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내 삶에도 개인적으로 펼쳐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개인에게 역사하면 이처럼 구원을 개개인이 알게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수십 번 듣고 성령을 아무리 읽어도 구원을 알 수 없었던 내가 구원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우리 신앙 공동체 속에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정말 차원이 다른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나를 넘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그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 성령님의 역사가 이만큼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어마어마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2장 10절의 말씀 시작. 오늘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은 모든 것 everything 모든 것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그 놀라운 계획과 역사까지도 통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는 언제, 어떻게, 언제부터, 그리고 어떻게 임하시게 되었는가? 성경에 보면은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은 일반적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신약 성경 곳곳에 많이 기록되어 있겠지요 라고 신약을 말하죠. 맞는 말씀입니다만은 반쪽짜리 정답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할 때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구약은 성부시대, 신약은 성자시대요, 현대는 성령시대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신약시대 이후로 국한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뭐 완전히 뭐 틀린 거라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완전히 또 맞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보통 세대주의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구약은 성부의 시대요, 신약은 성자의 시대요, 사도행전 이후로부터 현재까지의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시대별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류한 그런 신학을 아마 세대주의 신학이라 말합니다. 이것이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양태론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시대에 제한해서 그 존재와 역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양태론으로 이렇게 더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시대마다 형태를 바꾸어서 나타났다. 그래서 구약엔 성부의 형태로, 또 신약의 시대, 예수님 시대는 성자의 형태로, 이후로 지금까지는 성령의 형태로 났다라는 아주 위험한 논리로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한 오점이 있습니다. 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시대에 국한되어 존재하거나 활동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존재하셨고 섭리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행여나 구약에는 성자와 성령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역할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언제나 동일하게 구약에도 신약에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했는지, 그리고 어떤 형체로 역사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역개정판으로 우리 성경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성령이라는 단어를 찾으면은 사실 몇 번 안 나옵니다. 성령이란 단어는 한 일곱 번 나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 9절, 2장 15절, 2장 16절에 이 엘리야와 관련해서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세 번 나오고, 그리고 또 시편에, 그리고 또 역대상 12장 18절에 다윗과 관련해서 또 두 번 정도 나오고, 그리고 이사야서에 한 두 번 정도, 일곱 번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물으시겠죠. 아니 구약 시대에도 성령의 역사가 많이 있었다면서요. 그런데 왜 꼴랑 일곱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무슨 근거로 우리가 성령님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역사하고 계시는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소개해드렸던 일곱 개의 성령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보면은 루아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루아흐,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구약의 히브리어 원본에 루아흐라는 단어가 사용된 경우를 딱 세어보면은 무려 377번 나옵니다. 377번 루아흐. 언제 처음 나오냐면은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때부터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번역되어져 있죠. 뭐 여기까지는 크게 놀랄 것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으로 번역되어진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번역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우리 한번 쭉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 8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네, 아담과 하와가 재짓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루아흐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어 있었는데 우리나라 말로 뭘로 번역됐는지 아십니까? 바람입니다. 바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이렇게 창세기 7장 22절도 한번 봅시다. 생명의 기운의 숨, 숨이란 단어로 표현됩니다. 창세기 8장 1절,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노아 사건입니다. 홍수 이전에. 출애굽기 10장 13절 모세 사건, 특별히 10가지 재앙을 하실 때 동풍을 일으켜. 보이십니까? 동풍을 일으켜. 출애굽기 14장 21절. 동일하게 모세 사건 때 홍해가 갈라질 때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이외에도 바람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성령의 존재와 그리고 역사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때에는 그 성령을 정의할 만한 구체적인 용어와 단어가 없는 겁니다. 역사적인 흔적과 존재가 분명히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 정의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신약이 우리 서기 340년대 이르러서야지 우리 삼일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신학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성령을 정의할 만한 단어가 없습니다. 루아흐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으로도 표현하기도 하고 바람, 숨, 호흡, 돌풍, 동풍 등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역사 가운데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구약에 나타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자 실체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은 강하고 급한 바람 또는 동풍 등의 형태로 역사의 한가운데 그 필요에 따라서 강력한 임재로 나타나는 분이셨습니다. 급하고 강하고 위엄 있고 그리고 위력 있도록. 말하자면은 영구적으로 보편적으로 임하는 임재는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들과 그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일시적으로 강하고 급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역할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주로 감당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삼손이 있습니다. 우리 삼손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25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다난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처럼 여호와의 영이라는 단어가요, 삼손이 뭔가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사기 14장 6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사자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다. 14장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쭉 이렇게 역사했다. 사사기 15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 가운데 강하고 급하고 또 위력 있게 삼손에게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외에도 거의 비슷하게 한나에게도 동일했고요, 사울에게도 동일했습니다.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좀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다윗에게도 동일하게 무엇인가 큰 일을 하려고 할 때 항상 옆에 있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게. 누구에게 임하시든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임하시든 강하게 또는 세차하게 또는 갑작스럽고 순식간에 임하였다라는 구약 성경 기록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루아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집요하게 한 단어를 파고드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데 성령 하나님께서 구약 성서 가운데 역사하신 모습이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 이후로는 강력하고 또 갑작스럽고 일시적이고 누군가에게 제한되어져 있었던 이 성령의 역사가 조금 다르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로는 푸뉴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푸뉴마 단어.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숨, 바람, 호흡, 영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은 이전에 구약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이 모든 사람 가운데 부어지지 않았던 분이셨고 모든 사람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쭉 거하시는 분은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도 어마어마하게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시대를 신약시대 이후로만 그렇게 국한짓는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언젠가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할렐루야,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지속적으로 부어주실 것이다 약속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절에서 32절 2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이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할렐루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지는 역사, 그리고 떠나지 않고 내주하시는 역사, 영원토록 거하시는 역사가 이제 우리에게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순절 때 그것이 또 이제 성취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굉장히 재미있죠. 숨으로, 호흡으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구약시대에 이렇게 임했던 하나님이 오순절에도 동일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제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머물더니.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신약에 이르러서는 현대에 또 오기까지 성령 하나님은 이제 떠나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 국한되어서 임하는 하나님 아니라 내 안에 내 한 명 한 명 살아있는 심령들 가운데 주님께서 이미 거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소멸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그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머무르시는 처소가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사도행전 10장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선지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성경에요, 이제 신약 성경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제가 빨리 한번 쫙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들에게 구원을 조명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조명하십니다. 가르치시며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를 맺게 하시고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시고 구원으로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교통하시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시고 방언을 말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성도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등등등. 제가 성경을 찾았는데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가 제가 뽑아온 것이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한 것만 그리고 아주 일부분만 읊어도 이렇게 많은데 더하자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이뿐이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내주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그 성령의 역사들을 날마다 체험하고 성령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이제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친밀히 교제하시고 또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분들,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이미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지금도 애타게 찾고만 있습니다. 하나님 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와주십시오. 와주십시오. 그러다가 조급해지죠. 왜 하나님 나한테 오시지 않는가? 그렇게 조급하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을 이제 부리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올지어다. 성령이여 저기로 갈지어다. 성령이여 저쪽에 임할지어다. 이것은 흉내만 내는 겁니다. 왜? 성령 하나님과 계속해서 이렇게 동일하게 친밀하게 교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조급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또 때로는 성령의 우리의 연약함과 또 아픔을 아시고 탄식하는 분으로서,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으로서 늘 우리 가운데 지금도 거하시고 또 매일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나누었던 짝퉁 좋아하는 그 여인 기억하시죠? 흉내만 내는 겁니다. 흉내만. 그런데 우리는 흉내내는 사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진짜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들을 날마다 날마다 체험하고, 또 성령의 새로운 바람, 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강한 그 숨결들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2018년도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기에 우리는 날마다 넉넉하며 날마다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성령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까지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그 하나님과의 놀라운 교제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